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거 말씀드린, 혹시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오늘 주보에 제가 그것 때문에 일부러 잘못 쓴 거는 아니었어요. 오늘 주보에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과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성경 읽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어떻게 세상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그런 은혜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거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여호와께서 누구의 아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하는데 여호수아가 했던 말처럼 되었다고. 여리고는요, 요단 근처에 있는 너무 좋은, 살기 좋은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리고 무너뜨리기 수천 년 전부터 거기에 어떤 도시가, 성읍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물이 가깝고 농사짓기 좋고 날 따뜻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리고는 언제 재건되어도 재건이 될 그런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의 특성이 있는데요. 한 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뜨리고 그 위에 또 도시를 짓고 그 위에 또 도시를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터 위에 계속 도시가 재건이 돼요. 근데 여리고는요. 최소한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기까지는 다 폐허로 남아있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호수아가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거다.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문을 세울 때 막내아들 잃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이 일종의 기념비적인 승리를 얻은 곳인 거죠.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인데 믿음으로 이기고 그래서 가나안의 대표적인 성읍,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기념비적인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는 재건이 되지 않고 그대로 폐허가 되어 있는 채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교훈을 주는 자리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할 수 없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다고 그래요. 짧게 한 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 사건은요. 아합이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에요. 오늘 보면 34절에. 베델하고 여리고는요. 상당히 멀어요. 베델은 에브라임 산지 그 산악지대에 있는 거고 여리고는 산지를 쭉 내려가서 요단강 아주 이 평지에 있는 곳이거든요. 상당히 먼데요. 베델 사람 히엘이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집을 한 채 짓는 것도 아니고 도시를 일종의 신도시 성읍을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 사람 히엘이 그만한 정도의 세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엘은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재건하면 안 된다. 그 못을 박아둔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히엘이 알았죠, 당연히. 히엘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베델 사람 히엘은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못 박아둔 것을, 그런 경고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집을 한 채 짓는 것이 아니고, 한 도시를 재건하는 거예요. 성읍의 털을 닦을 때부터, 그리고 다 도시를 재건하고 성벽도 쌓고 그 성벽에 성문을 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모르기는 해도 여튼 수개월 수년 걸렸을 상황이에요. 베델 사람 히엘은요 성읍의 터전을 기초를 닦을 때 맏아들을 잃은 거예요. 맏아들이 죽었어요.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러면 뭔가 가슴이 덜컹하지 않겠어요? 이거 진짜 여호수아의 경고대로 되는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 맏아들 죽어도요 계속 일을 진행하고 그리고 성읍 쌓고 성문을 달 때 막내아들 수급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합이 다스리던 때 아합의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벌을 받아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가 완악하고 얼마나 이 시대가 부패한 시대였는지 몰라요. 이게 완악함이나 불순종이 개인의 문제일 때는 사실 그거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완악함이나 불순종이 공동체의 분위기가 되는 때가 있어요. 이것이 어떤 사회적인 흐름, 문화적인 흐름으로 자리를 잡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가 정말 무서운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개인이 완악하고 개인이 불순종해도 공동체가 깨어있으면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깨어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불순종하면 그 죄가 드러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 권면하는 거죠.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공동체가 병이 들고 서로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고 이러면 진짜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길 줄 모르게 돼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떠나도 뭐 그 별로 뭐 애통해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뭐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불순종하고 그래도요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 개인의 죄도 문제인데요. 이 공동체가 병이 들면 그거는 사실 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계속 읽고 있는데 이 열왕기상에서 우리는 어쩌면 병이 들어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병이 들고 공동체가 무너져 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이 베델 사람 이엘이 정말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여호수아가 예고한 것처럼 맏아들 죽어도요. 그러면 멈춰서고 돌아서요. 아니요. 그냥 계속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참 부패하고 얼마나 완악한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이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다. 말씀같이 되었다. 고 하는 거예요. 35절에. 근데 그 말씀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열왕기상 15장 28절부터 쭉 보면 바사가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였는데요.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집을 다 진멸해 가지고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29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된 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같이 돼요. 열왕기상 16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시므리가 왕이 되었을 때 바사의 온 집안을 다 죽여요.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 예후를 보내가지고요. 바사를 경고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바사가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므리가 등장해가지고 이 바사의 온 집안을 다 무너뜨려요. 그래 12절을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같이 된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고 해서 다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고 하면 그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었다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같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났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말씀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요. 이를테면 하나님은 여리고가 재건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리고는 폐허인 채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대항하면 저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기념비적인 장소로 남아있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 마음의 온 집안이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서 예고한 것처럼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사를 책망하셨는데 바사 집안이 쑥대밭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 1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 망하고 무너지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대로 벌받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악한 사람이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로보암을 책망하실 때 혹은 선지자 예후를 보내셔가지고 바하사를 책망하실 때 돌아서라고 하는 것이지 너 계속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 너 망하는 거야. 너 죽는 거야. 그렇게 경고는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경고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당연하지.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그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만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며 살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뭘까?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뭘까? 이런 거를 좀 잘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으면요. 하나님이요. 옳고 그름을 선명하게 구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죄를 짓는다고 금방 벌을 주시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뭐 대충 살아도 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신 거죠.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내 하나님을 떠난, 어떻게 보면 교회로 따지면 그 이단 집단 비슷한 곳이에요. 그런데 300년이나 유지가 돼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활동한 선지자가 훨씬 더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죄인이 금방 망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금방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금방 벼락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고 해서 금방 인생이 얽히느냐? 아닙니다. 다 어떻게 보면 자기 하고 싶은 일 다음에 살아도 별 문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끈기가 있으세요. 우리보다 더 오래 참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어도 금방 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도 금방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그냥 어쩌면 우리는 하고 싶은 일 다 하며 계속 그냥 그렇게도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기다리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주님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실까? 주님이 무엇을 바라실까?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앙을 배우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 열왕기상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 우리가 며칠 동안 묵상하는 이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에 왕권을 둘러싸고 아주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죽고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요. 바사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안을 그냥 아주 거의 도륙해요. 그냥 진멸해버려요. 그리고 24년 동안이나 왕노릇을 해요. 북이스라엘 왕인데요. 24년 왕노릇한 것은 거의 랭킹에 들어가요. 이 사람이요,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은 아주 악한 왕인데요. 능력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악한데 능력 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고약한데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거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고약한데 아주 지혜로워요. 아주 교활해요. 뭔가 이렇게 역량, 사람을 어떻게 움직일 줄 알아요. 아마 바하사는 아주 고약하고 아주 못된 사람인데 24년이나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걸 봐서 이 사람은 상당한 정도의 어떤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 24년 통치하고 죽었거든요. 그 아들 엘라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먹고 마시고 잔치하다가 또 반란이 일어나서 죽어요.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바사와 그 엘라 그 집안을 다 그냥 도륙하고 다 진멸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는 바사의 죄 때문이다. 열왕기상 16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을 범죄하고 또 범죄하게 하여.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남들도 죄 짓게 만드는 거죠. 고약한 리더가 그래요. 고약한 리더가 있으면 자기도 하나님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고 그 고약한 리더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요, 점점 악해져요. 왕이 반칙을 하면 그 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칙하는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가. 자기만 죄 지을 뿐만 아니라 남들이 죄 짓게 만들고 죄 지어도 별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어떤 이 부패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정말 선지자 예후가 예고한 것처럼 죽어요.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왕권을 잡아요. 그런데 어제부터 쭉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므리는요, 불과 7일 만에 죽어요. 자기 스스로 궁궐에 불을 지르고 그 불 속에 타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오므리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시므리가 아마 북이스라엘 군대가 기브돈을 공격할 때 전쟁터에 나간 군대가 자기 부대를 데리고 궁궐에 남아있으면서 반란을 일으킨 것 같아요. 전쟁터에 나가있던 군인들이 지금 수도에서 궁궐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전쟁터에 있는 그 지휘관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디르사로 이제 이 수도로 쳐들어 온 거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시므리를 죽여요. 그리고 오므리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오므리는 아마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권력 다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절반은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성경에 이름이 있는데요. 헷갈려요. 바사와 시므리,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와 오므리, 뭐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등장해가지고 왕권을 장악하려고 아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권력을 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왜 우리 무슨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막 반란이 일어나고 권력 다툼이 일어날 때 뭐 음악도 웅웅웅 하고 막 이 급하게 막 진행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런 반란의 와중에 휩싸여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지만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장악하는데 성공해요. 그리고 왕이 돼요. 성공하고 왕이 되는데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꿈을 이루어요. 꿈을 이루어요. 그런데 자기 꿈은 이루었는지 몰라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권력을 손에 쥐고는 싶어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뭔가 힘을 가져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는 않아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산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지 질문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달려가요. 근데 꿈을 이룬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유익할 것이며 정말 꿈을 이룬 것이 나한테 복이 될 거냐 이런 질문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를테면 반란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7일 만에 죽임당한 시므리 이 사람은요 오히려 권력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법한 사람이에요.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 같은 사람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았을 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괜히 왕이 되려고 하다가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이런저런 욕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아요.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욕심 안 부렸으면 오히려 괜찮았을 텐데 엉뚱한 욕심 부리며 살다가 이 사람이 망하는 거거든요. 오므리나 아합 같은 사람은 오히려 왕이 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쿠데타를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는데 성공한 거예요. 왕자리를 또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데도 성공해요. 왕자리를. 그리고 아합이요. 오래 다스렸거든요. 아합이. 아합이요. 북이스라엘 아주 중요한 왕이에요. 아주 힘이 있는 왕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성공하고 아주 왕권을 장악하고 힘이 있게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더 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오히려 욕심이 없거나 그 자리에 앉지 못했으면 더 좋았을 법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괜히 욕심 부리고 혹은 반란에 성공해가지고 왕권을 장악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고 더 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거룩함에 대한 열정 가지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려는 욕심을 지금 거룩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이 욕심 때문에 내가 덫에 걸리고 내가 올무에 묶여서 망하게 될 그런 욕심 부리고 있는지 내가 어떤 욕심을 부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이런 거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바사나 엘라뿐만 아니라 오늘 시므리 같은 사람조차도 오늘 18절과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 사람들에게는요 권력에 대한 욕망만 있었을 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7일을 왕노릇하나 22년 24년을 왕노릇하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를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심하게 악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있는데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더욱 악하게.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죄가 살아있습니다. 악이 살아있습니다. 죄와 악이 살아있어서요. 자라납니다. 이 죄와 악이 살아있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죄악을 처음에 뿌리 뽑지 않으면, 처음부터 요거를 뿌리 뽑지 않으면, 이게요, 어느 순간에 자라났는지 모르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오는 무슨 뭐 뉴스 같은 것도 보세요.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세요. 사람들이요 점점 악해집니다. 죄를 죄로 여길 줄 모르고 죄를 두려워할 줄 모르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가 살아있거든요. 마치 경쟁적으로 자라나듯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가 살아있는 거다, 이 악은 살아있는 거다 기억해야 되고 죄를 처음부터 뿌리 뽑으려고 하고 이걸 아예 타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뭐 이런 자세, 그런 거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경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경쟁적으로 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므리라가 있는데요. 이 오므리가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별로 좀 이렇게 길게 나오지 않지만 그 12년밖에 왕노릇을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가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오므리 이전의 왕들은 조금 소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므리는 뭔가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로 가치가 없었지만 그 시대에는 이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므리는요, 오므리 12년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아합에게 왕자리 물려주고 아합 죽으면서 이제 그 집안이 끝나거든요.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은 거의 300년 역사 동안 지탱이 돼요. 그런데 오므리가 죽고 아합 죽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방 나라 외국에서는요 항상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오므리의 집 이렇게 불러요. 이를테면 우리나라 어디 나가면 다 코리아 하는 것처럼 그 시대의 이방 나라들이 오므리의 집안이 다 망하고 그 집안이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는 언제든지 오므리의 집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래 그만큼 오므리가 뭔가 이 대외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오므리 12년 왕노릇한 오므리를 언급할 때 두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는 오늘 본문 거기 24절 보시면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은 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수도는 디르사였거든요. 디르사는 세겜 북쪽으로 있었던 그 조그만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므리 때 이제 나라의 수도를 옮겨요. 사마리아. 그래서 오므리 이후부터 항상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서 왜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을 샀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땅은 사고 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오므리가 땅을 사요. 그리고 땅을 사더라도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오므리가 돌려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은 두 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를 샀다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 사무엘 하도 있고 역대상에도 있는데 다윗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살 때 역대상을 보면 금 600세겔을 달아줬다고 그래요. 조그마한 땅, 그거보다 훨씬 작은 땅을 사는데도 금 600세겔인데요. 사마리아 산은요, 엄청 커요. 그런데 그 땅을 은 두 달란트를 주고 샀다. 이거는 오므리가 아마 거의 거저 빼앗지 않았나 싶어요. 오므리는 여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전혀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오므리는 오늘 본문 25절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오므리는 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것밖에 없어요. 12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엄청 유명한 왕이 되었는데 세상에서 유명한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정말 훌륭하다. 저 사람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구나. 세상이 높이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바라보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성경의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사람 이름 나오는 건 나사로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나사로. 부자가 유명할까요? 나사로가 유명할까요? 우리나라에 제일 부자가 누구죠? 뭐 박용태 같은 영적인 부자 이런 거 말고 부자의 이름은 다 아는데 길거리 다니는 가난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이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에서 중요한 거는 그 시대에 나사로 이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 시대에 부자 이름은 유명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자 이름은 모르시고 나사로 이름, 그 부자의 집 문 앞에 엎드려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먹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그 연약한 인생의 이름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이름 가진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다 한들,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한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야, 용태 왔니? 이렇게 주님이 저를 맞아주실 때 설교 잘 들을걸, 설교 시간에 졸지 말걸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명한 것, 세상의 능력 있는 것과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므리 죽어도 오므리의 집이라고 말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만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세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인생밖에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인생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아합이 등장하는데요. 아합이 또 이게 중요해요. 아합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합은 결혼을 했는데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바로왕의 딸을 아내로 데리고 왔을 때 그 딸 이름 나왔나요? 보신 적 있어요? 가르쳐주면 1,000원. 없어요. 그런데 아합은 왜 이세벨 이름이 나올까요? 중요해요. 이 이세벨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지금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우리는 요 짧게 읽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아합이 했던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솔로몬처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장가를 잘못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 결혼한 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요 바알 신앙을 가지고 왔어요.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온갖 이방 신전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남유다 예루살렘은요,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여하튼 우상 숭배 척결하고 뭐 이런 일들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아요. 누구든지 여로보암을. 그런데 아합은 거기에서 한술 더 떠가지고 여로보암의 길 그거 아주 우습게 여기고 바알 신앙을 일종의 국가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였어요. 국가 통치 이념이에요, 바알 신앙이.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부터 3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 모든 사람보다 너바스의 아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바알 신앙이 아합이 등장하기 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일종의 토속 신앙이었던 거예요. 토속 신앙. 그런데 이 아합이 한 일은 그거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만든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에 샤머니즘 무당 종교 있거든요. 무당 종교. 무장 찾아다니고 점치러 다니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국교로 삼았다.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바알 신앙이 아합 이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사사기에도 바알 섬겼다는 이야기 많고 이거는 뭐 가나안뿐만 아니라 그 주변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런 토속 신앙, 이런 기복 신앙 이런 거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이 했던 일은 그거를 마치 국교처럼 국가 통치 이념으로 만든 거예요. 그거를 뒤에서 배후 조종한 사람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죠. 장가를 잘 가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중위 형제가 어제 결혼한 소리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신혼여행 간다고 갑니다. 그래도 이쁘잖아요. 그 젊은 애들 어제 결혼하고 예배 드리고 딱 가고. 그러니까 소리 자매가 더 이뻐 보였어요. 그리고 중위 형제가 장가 들어가지고 그 이제 자매 이제 다음부터 우리 교회 올 거예요. 귀한 일이잖아요. 이 이쁜 자매를 데리고 오는. 기대가 됩니다. 장가를 잘 가야 돼요. 예수 잘 믿는 뭐 이런. 그런데 솔로몬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아합도 그렇고 이 장가를 잘 못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요.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상당히 능력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자기 남편을 좌지우지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얕은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에 그나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이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싹을 뽑아버려요. 싹을. 그리고 선지자들을 막 조직적으로 학살하고 뭐 이런 일을 해요. 바알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이것이요, 그저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더욱이 요즘 우리 시대에는 사람들이요, 종교를 가볍게 여겨요. 그죠? 종교라는 게 별거 있나? 주일마다 예배당 가서 좋은 이야기 듣고 좋은 사람 만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좀 누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신앙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순교자의 전통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전통. 순교자의 전통이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목숨보다 중요해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늘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시다서 그러는데 그거는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를 위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 생명 하나님보다 귀한 거구나 이런 거를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저 십자가 목걸이나 하고 목걸이는 여기 하는 거죠. 십자가 목걸이나 하고 십자가 귀걸이만 하고 다니면서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다녀요. 그런데 정말 그 십자가가 가르쳐주는 것이 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를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런 신앙 고백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목걸이로 귀걸이만 달고 다니고 차에 십자가 그냥 걸어놓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래도 사고 납니다. 그래도 사고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을 뭐 가볍게 여겨가지고 자동차에 십자가 꼭 걸어놓고 다니면 괜찮을 줄. 그래도 신앙 위반하면 딱지 날아오고 다 그래 하는 거예요. 조심 안 하면 사고 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마치 그런 주술 무슨 십자가 목걸이 걸어놓으면 사고 안 나고 안전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십자가를 소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뭔 줄 아느냐? 우리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한 거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거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바알 신앙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거는 네 삶의 목표가 뭐냐? 네 삶의 방향이 뭐냐? 네가 옳고 그름을 무엇을 기준으로 좀 평가할 거냐?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의와 공의의 법을 따라 살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라도 자기를 희생이라도 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겠다. 이거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는 못할 일이 없는 그거 괜찮은 거야.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네 꿈을 이루면 돼. 그러면서 이 어떤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뭐 어떤 그런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바알이거든요. 바알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였을 때 아합은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법을 따라 살지 않겠다. 이거를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요.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죠. 우리 시대에도 온갖 악한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또 많은 경우에는 그 고약한 사람들이 다 성공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뭘 자기 목표를 이루고 자기 꿈을 이루고 권력을 손에 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굴복하며 살 거냐 이거 중요하다는 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세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열왕기상 16장 5절을 보면 바사의 행한 모든 일 그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엘라의 행한 모든 일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시므리 7일 동안 왕노로 됐는데 그가 했던 일, 그가 반역한 일,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오므리 행한 일, 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짓을 했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가 모든 민족을 불러내서 심판하실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이를테면 무슨 헐벗을 때 입을 거 주고 굶주릴 때 먹을 거 주고 아플 때 찾아보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너무 작은 일이어가지고요. 너무 사소한 일이어가지고 그 일을 한 사람이 다 잊어먹어요.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죠.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 너무 사소한 일이고 너무 작은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요. 한 사람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으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다 심판대 앞에 있어요. 그 심판대 앞에 책들이 펴져 있어요. 생명책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이 책이 무슨, 뭐가 기록,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책의 기록, 증거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어낼 수가 없어요. 책의 기록.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요즘 열왕기상을 묵상하면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무슨 일을 했는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 실패한 사람들이죠. 대부분 실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거를 거울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자기 권력을, 자기 욕망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 실패했던 거죠. 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우리는 실패하지 맙시다. 우리는 실패하지 맙시다. 실패하지 맙시다. 우리 실패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의 삶을 읽으면서 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구나. 나는 실패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 경고하신 대로 되는구나. 이 경고대로 되었을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좀 이렇게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